우리 지난주에는 갈릴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주님의 나라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먼저 행하셨고 또 기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고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는 땅과 백성이 있어도 그건 나라가 아니죠. 주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 그렇죠? 그 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역으로서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영역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스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백성이 없다. 그러면 그 나라는 또한 성립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백성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제일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네 주님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제 삶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제가 그 나라를 향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고치고,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백성들, 그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선포를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선포를 듣고 난 후에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만 맡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그리고 또 찾아 백성들을 고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고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그 백성답게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갈릴리 땅은 그 유대 땅 중에서도 낮고 비천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출범케 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그것은 오히려 마라톤 경주에 비유한다면 출발 신호탄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긴 주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 사역의 초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부르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형편 속으로, 우리의 깊은 삶의 정황 속으로 찾아 들어오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사람의 삶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인간이 거부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원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셨죠. 그들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그 어부라는 직업이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성경을 얼핏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다짜고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결코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가장 필요한 말만 적어놓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죠. 또 복음서는 마치 그 신문 기사와 같은 그런 간결한 언어체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셨을 때 분명히 그들이 어떤 반응이 이르기까지 반응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부른 그 찬송 가사에도 나오죠. 주님의 그 사랑의 눈과 그죠? 그 은총의 그 교감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지는 바로 그런 현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결단할 시간을 또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포기할 정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결코 즉흥적이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나 인격적인 결단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결정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께 매료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 아버지와 그 배를 버렸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매료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인생에 뭐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의 길이다. 내 가족에게도 결국 이것은 정말 큰 만족과 복의 길이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들은 물론 상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작은 그런 시작에 불과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순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 단락을 2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비천한 땅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 중에서도 뭐 건강하고 능력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 찾아가시지 않고 병들고 모든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이들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무작정 가서 고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먼저 성경에도 나오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또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땅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현실이 임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선포이죠. 그런 말씀을 들은 병들고 또 고통을 받고 귀신 들린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강렬히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들은 이런 나의 약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처지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적인 축복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간파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병도 낫지만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변화를 얻어 사는 축복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압도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분 중심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 것과는 구별되는 영적인 현실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전에는 내가 기대하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큰 기쁨과 안정과 그리고 확신을 얻었다라는 사실에 흥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행위를 교리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선택입니다. 이걸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중에서 낮은 땅, 갈릴리 땅에서도 거기 그 사람 중에서도 또 낮고 비천한 어부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의 사회의 기준으로 본다면 뭐 오늘날에도 뭐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증거로 그렇게 통념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정규 멤버로서는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온 그 구약의 큰 사상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중요한 사상입니다. 가난한 자란 먼저 물질적으로 빈핍하고 또 사회 계층에 있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 속에 그 가장자리 바깥에 내쳐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그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불리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시편이나 선지서의 여러 곳에 보면 가난한 자, 빈핍한 자, 궁핍한 자, 겸손한 자 이런 등등으로 많은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그 당시에 버림받았던,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그런 열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의 약속은 이러합니다. 시편 9편 18절에 보시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그냥 예사처럼 지나가셨던 이 성경 구절에 보면 궁핍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시편 68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또 시편 74편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우리 이사야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많이 듣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 뭐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이죠. 이사야서 29장 19절의 말씀,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런 여기에만 이런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곳곳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겸손한 자, 빈핍한 자 여러 표현으로 나오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가난했습니다. 궁핍해서 도무지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 즉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미에서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에 5장 2절의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부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구약의 이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이 가난한 자들, 구약의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바로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해오던 가난한 자들이고 빈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성취로서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러고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이 내 앞에 있구나,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이한 그 문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원문에는 이런 감탄사와 함께 감동적인 느낌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없이는 아무것도 영원할 수도 온전할 수도 강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가 같이 더해지면은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섞여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만 이렇게 된 것인지 규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아예 없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내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백성들이 갖는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늘상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생명, 영생, 그것의 축복과 열매가 누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이 세상 가치를 압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는 2차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고 있기는 있어야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것은 잠시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증명하게 되겠죠. 오늘 제자들로 선택된 네 사람,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여덟 사람 더해져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죠. 이들은 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삼아지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거명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하죠. 그것은 열두 제자들 모두가 다 위대한 사도로서 역사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신들의 인생과 소명 속에서 꽃피워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증거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사도로서의 그런 위치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이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그 작은 사회에서도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시면 마태는 자기 자신을 세리 마태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세리 출신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2명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죠. 동명이인인데 베드로랑은 다른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 앞에는 가나나인 또 뭐 다시 말하면 가나안인 이렇게 부르는데 가나나인이라는 수식어가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가나나인이란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열심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열심당이란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정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를 무력을 써서라도 항거해야 된다라고 했던 말하자면 이제 무력과 폭력을 동반했던 그런 민족주의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냥 막 테러하고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이 지나다닐 때면 그걸 방해하고 그리고 그 로마의 권세가 뭔가 자신들에게 뭔가 행사할 때면은 항상 거기에 항거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심장들을 가진 폭력을 동반하는 무서운 열심당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한편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세리는 로마의 권한을 받아서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제 이 세리들에게 무척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내는데 열심을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포션을 띄워주면서까지 그 유대 동족의 사람들을 뽑아내서 세리로 삼고 그리고 동족의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리들은 친로마 세력이죠. 열심당원들은 반로마 세력이죠. 이 열심당원들, 반로마 세력의 극렬분자였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마태라는 세리 출신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았을까요? 서로가 어떻게 보았을까요? 완전히 원수처럼 봤겠죠, 그죠? 저런 민족을 배신한 놈 이렇게 봤겠죠.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개의 뚜렷한 반대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만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자기들이 가졌던 세상에서의 가치 민족주의적이었던 친로마 세력의 그런 어떤 편에 들었던지 어떤 생각을 가졌던지 간에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사상들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 왜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장 우선적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공유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 땅에서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그야말로 정말 아름답게 생명답게 피워낼 수 있는 진정한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열심당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친로마 세력으로 세리로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다 아니고 예수님 안에만 너무나 중요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기꺼이 세상 그 이전의 가치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이미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이 다 정해놓은 가치 속으로 자신을 끼워 맞추지 못해서 그냥 몸부림을 합니다. 다 정해놓은, 사람들이 다 정해놓은 가치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학교는 어디가 좋은 것이다. 또는 뭐 직장은 어떤 직장이 요새 뜨는 직장이다. 직업은 또 이러한 것이어야 된다. 심지어는 몸에 대해서까지. 그죠? 피부는 어때야 하고 눈은 어때야 하고 그래야 아름다운 것이다. 또 키는 커야 하고. 그죠? 어떤 분이 저 이 단상 좀 높이라고 저한테 2인치 높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조만간에 이제 제가 키 큰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 저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잘 보이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런 가치 속에 너무나 자신을 끼워 맞추지 못하고, 그렇게 끼워 맞추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우울하고 그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무가치함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리고 그냥 막 산다 이것이죠. 그것이 막 사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노상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중심이라고 이렇게 오해도 사게 되는 말인데요. 인간은 영혼이라는 말은 정신, 마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각각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 표현이 그렇게 될 뿐인데 이러한 인간의 영혼, 정신, 마음 이런 것과 우리 몸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거짓자, 뭐 참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지니고 사는데 거짓자에는 거짓 마음이 있을 뿐이고 참자에는 참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마음이 몸이 됩니다. 그가 말하는 행동, 그가 하는 행동 또는 말, 습관 이런 것과 신앙의 중심인 우리의 영혼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비록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먼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근데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몸은 영혼의 진실과 풍성함대로 그대로 가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습관이라는 것은 절대로 애교나 그냥 우리가 넘어갈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의 행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뭐 말, 행동, 표현, 습관, 뭐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내 영혼의 무서운 거울입니다.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하려면 주님과 함께 늘 내적인 평강과 고요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평강과 고요를 지킨다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게 보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속은 편하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닥치면 내 마음의 평강과 고요가 주님과 함께 확신 있게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라고 있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우르르 떠는 바로 우리의 그런 나약한 영혼의 현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적인 평강과 그리고 고요를 지킬 줄 안다라는 것. 우리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뭐 저와 같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목동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어요. 이 평강과 고요가 내적으로 내가 분명하게 확신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를 다스리는 힘이 되어야 내 몸의 행실이 잘 가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백날을 뭐 점잖고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살다가도 한번 와라락해서 그냥 분노가 폭발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내가 어쩌다가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던 것들이 눌리고 눌려 있다가 폭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지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억누르면서 살게 한 동인이 뭡니까? 내 속에 분노라는 거죠. 분노.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인 평강과 고요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인가부터 먼저 냉철하게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내적인 평강과 고요를 지킨다라는 말이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것이 지켜져야 내게 배어 있는 세상의 가치를 잘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평강과 고요가 없이 내가 세상같이 지금 오염되어 있고 물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3절,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것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보시게 되었나요? 이 구절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누구를 찾아가셨나? 왜 이것은 안 했을까? 이렇게 조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으셨다면 마태를 감동시켜서 이 글을 쓰게 하신 성령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글을 단어 하나하나씩 글자만 읽고 성경을 덮어버린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읽으셔야 하나요? 23절, 24절을 보시면서 무엇을 읽어내셔야 할까요? 아,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토록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의 나라로구나. 치유 이전에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메시지가 읽히고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글자로만 성경을 읽고 마니까 요즘 성경 읽어도 너무 뭐 무의미한다 또는 이것을 읽어서 내가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긍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마음의 감동을 받은 그러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만나면 지금 바로 여기서 들어와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나라다. 이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감동과 겸허함이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들 모두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다 일부러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우리 귀에 들리는 순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욕심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야욕을 버리고 또 그런 우위에 서지 못했을 때 갖는 열등감 좀 버리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를 거부하고 오직 주님 만나는 것만이 내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내게 딱 다가오셔서 너의 소원이 여러 개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소원 다 합쳐서 하나로 줄여서 딱 하나의 소원으로 내게 말해봐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은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것이 내 영혼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죠. 어떤 상황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평안하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쉬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인 안목과 감각을 지닌 거듭난 자라면 내게 주어진 그런 소명 그리고 또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안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 뭐 이렇게 하다가 되겠지. 이건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실패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소명, 내가 섬겨야 할 대상과 섬겨야 할 일에 있어서 안일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일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저는 정말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병에 걸린 자와도 같습니다. 내 인생이 거기에 붙들려서 정말 난 아무것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소원과 이러한 실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벼랑 끝으로 몰린 사람과 같습니다. 더 이상 저는 주님 앞에서 I'm fine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How are you? I'm fine.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괴로우면서도 누가 How are you? 하면 I'm fine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괴로우면서도. 더 이상 우리 fine 아니죠. 23절, 24절에 나온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세워가십니다. 내가 더 이상 파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무시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고서 주님께서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부요함을 부어가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 안에서 이런 사랑과 은총을 깊이 얻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